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의 묵시록이었다고 불렸다면, 이제 이사야 28장부터 35장은 화와 복의 노래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28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브라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는데 사마리아와 함께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쾌락과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술 취한 이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하관이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에 대해 심판으로 인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소망 또한 역시 약속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과 기름진 골짜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술 취함은 단순한 방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영적인 타락과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물질의 풍요로 인해 방종과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도 정치적으로는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그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적인 이런 풍요에 도취되어 있던 에브라임은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는데,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할 에브라임에 대해서 세잔에 가는 꽃으로 비유합니다. 자신들의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방종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 2절과 3절을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화근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로 또한 비유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곧 이내 없어질, 사라질 운명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의 모든 영광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을 보면 남은 자들을 위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했습니다. 5절 서두에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를 말하는데, 남은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주어질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직접 영화로운 화관이 되어주시는데 인간이 만든 번영과 성공의 화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해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영광의 화관을 약속하시면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남유다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7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인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냐 하면 매우 가볍게 또 조롱하며 또 자신의 길로 교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한 술 취함과 타락하기는 북이스라엘과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며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 파멸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남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 취함과 방탕으로 인해 그 책임을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실족하고 환상을 잘못 해석하며 재판에서 실수한다는 이러한 표현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판단력을 상실했는지를 그대로 여과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8절에서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도자들의 결과는 혼란과 더러움으로 나타나며 또 이제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 아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러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경계에 경계 교훈에 교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조롭고 지루한 반복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기보다는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주시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자신의 소임을 방관한 채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그렇게 소홀히 치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이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기에 이제 다른 방언과 입술이 가리키는 이방 민족을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깨뜨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를 거부하고 스스로 심판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넘어지고 부서지며 걸리고 잡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과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는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물질의 풍요로 술 취함과 방탕은 단지 육체적인 타락을 넘어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만한 삶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거나 반복적이라며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겸손히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으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22절에는 견고한 기초이신 하나님과 거짓된 피난처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된 피난처는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동맹과 거짓된 피난처에 의지하며 안정을 도모한 상황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피난처는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또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동맹이 자신들을 안위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사망과 언약과 수월과 맹약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계획에 의지한 행위를 상징하는데 남유다의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을 나타냅니다. 남유다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 힘 있는 민족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처럼 거짓말과 또 허위에 의해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기에 결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동맹이나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무너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피난처가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이제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함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은 구원의 기초를 상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인데 구원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기초 위에 서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운 기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농부가 각각의 곡식을 적절히 처리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세밀히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오묘한 섭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성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